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난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갑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물이 필요해도 걸러지지 않는 이 흙탕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정보 속에는 진실과 거짓,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탁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리보다는 감정이,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판단이 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또다시 원수들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거짓된 소문과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네, 그는 놀랍게도 그는 이러한 사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순간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그 순간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분별하여 잘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혼돈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을 정하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성문만 달면 완공이 된다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게셈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급하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온옥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참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예, 온옥평지가 나오죠. 이 온옥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었던 35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을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판문점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먼저 회담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서로 적당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정치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제안 뒤에 숨겨져 있는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이고 호의인데 그 안에 나를 죽이려는 적의가 숨겨져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뿐만 아니라 지금 그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었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응할까 말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내 삶의 기준이 더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큰 역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금 성벽을 세우는 이 모든 공사가 아주 컸기 때문에 큰 역사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큰 역사라고 여기며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미루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했으면 느헤미야 입장을 듣고 물러설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유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이 똑같은 제안을 반복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자꾸 회유하려 합니다. 지금의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을까요? 아마 유다 백성들에게도 알려졌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 모두가 이 느헤미야의 결단을 좋게 여겼던 것은 아니었겠죠. 아마 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잘 지내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그들 중에는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이 결정이 단순한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걸린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그 가운데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세상에 맞춰서 살면 서로 불편할 것도 없지 않냐. 내가 아는 누구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맞추어주며 살아가던데 너도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세상의 일도 좀 적당히 즐기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회유하는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상황과 분위기에 적당히 맞추어주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수시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모호해져가는 세상과 믿음의 경계선이 점점 무너져가면서 결국 우리를 영적인 위험의 상태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계속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적당하게 살아가자고, 우리를 회유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을 진실과 담대함으로 반응하라. 두 번째는 거짓된 상황에 대해서 진실과 담대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무려 네 번이나 회유를 시도했지만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있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공식적인 서신은 반드시 인장을 찍어 봉인하여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산발랏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봉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뭔가 은밀하게 다섯 번째로 보내고 있는 내용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슬쩍 그 내용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어떨까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근데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아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문이 되는 거죠. 지금 산발랏은 주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거짓된 소문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발랏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 봉하지 않았던 이 편지의 내용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더라. 느헤미야는 선지자까지 세우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다시 말해 지금 확인되지 않는 말로 인해서 거짓된 소문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거짓된 소문은 이것을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내 얼굴 좀 보자. 우리 만나 좀 얘기 좀 하자. 이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소문으로 이 한 사람을 조종하려는 이 전형적인 수법, 이 강교한 방법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한 그의 산발랏의 의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뭐 했다더라, 뭐뭐 하더라, 이런 식의 애매하고 주관적인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돌아가게 함으로, 들려지게 함으로 결국 확인되지 않은 거짓이 사실처럼 여기게 만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뭐뭐 하더 카더라, 이것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소문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소문은 산불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가볍게 던진 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 살이 붙고 왜곡되고 커져가면서 결국 그 가운데 진실은 사라지고 소문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혼란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소문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정작 처음 그 말을 꺼낸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아무도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말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그것 또다시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가? 두 번째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본 후에 그 말을 전하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로 받아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된 소문과 모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예, 느헤미야는 이 거짓된 소문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을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편지를 보낸 산발랏에게 분명하고 진실한 태도로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떳떳하다. 그건 네 마음속에 지어낸 일이다라고 분명히 단어 이것을 말하죠.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거짓된 소문으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두렵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 소문이 퍼져 있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회신을 보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내가 이 모든 사망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새로운 힘과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와 사망해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근거 없는 소문이나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말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실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망과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사망 가운데 내 손을 강하게 하사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사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거짓된 사망 가운데 반응하는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세상의 그 소리에 마음 휩쓸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잘 분별하여 진실과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느헤미야에게 가해지는 마지막 공격은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적들이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스마야라는 이 사람을 매수하여 느헤미야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가 한동안 스마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집까지 직접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주 가까웠던, 아주 믿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다급할 위험한 그 사망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면 정말 느헤미야를 위한 행동이고 정말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로 하는 사망처럼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함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하자라고 제안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급박한 사망 속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이 스마야의 거짓된 말을 듣고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마야의 제안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유대 지도자로 세웠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므로 흠집을 내므로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들을 실각시키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 말을 듣고 반응하게 되면 결국 내 목숨은 당장은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알았던 거예요. 목숨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는 것을 향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삼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상황의 급박함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란 감정이 그 가운데 찾아오고 자기를 사로잡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 본능이라는 감정에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죠. 이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끊임없이 세상에 주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차 있지만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별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계속 이것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어땠나요? 육신의 그 잠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나중에 자기가 삶으로 경험한 가장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그 사망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냥 근신하라, 깨어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으로 주의하지 않고 있을 때 그가 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 그것이 너희가 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사망 가운데 악한 영의 대적, 그런 계략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복음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의미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네.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사
하고 계시는 혼돈된 세상 속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꾸만 흔들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여러 많은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신앙에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적당한 이 신앙의 굴레를 넘어서서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한 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손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많은 소식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시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 합심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손을 들고 주님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상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을 회유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을 위축케 합니다. 헛된 소문으로, 거짓된 말들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상황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진실한 많은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삶의 모든 경계,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의 계기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상황을 잘 분별하여 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 많은 상황들, 직장의 상황들, 사회적인 여러 많은 문제들, 이 나라의 상황들, 우리 교회의 여러 많은 상황들 하나님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우리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